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만납니다. 바울이 믿는 바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 믿는 도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 내외에게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회심하지 않고 2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얘기들 중에 가장 신자들이 경계해야 될 말 중에 하나를 이걸 드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신앙상의 여러 가지 그 실패와 해서는 안 될 시행착오들 또 틀린 답들이 있고 욕먹어 마땅한 결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열 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라고 울부짖곤 했느냐 하면요,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괜히 나와갖고 이 고생이다 하는 불평을 여러 번 합니다. 그 참 못할 말이죠. 성경에서 찾아볼 만한 그 금메달을 다툴 만한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런 심한 말까지도 하죠. 욥의 부인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신앙을 버리지 않자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뭘 더 버티고 있는가. 이게 또 참 금메달감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벨릭스가 한 이 말,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이걸 훨씬 나쁘게 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음미할 만한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을 남의 얘기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 이래라는 불평이 훨씬 많지 내가 참 예수 믿길 잘했다라는 고백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사서 한다, 괜히 집사가 돼가지고 라든가 괜히라는 말이 많죠. 뭐 믿은 걸 후회한다까진 안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뒀다 믿을 걸 이런 생각은 아마 거의 할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벨릭스의 말이 더 끔찍한 이유는 왜냐 하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바울을 여러 번 부르거든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나중에 틈이 무엇으로만 틈이 났냐 하면 바울의 지적과 그 믿는 바 도에 대한 것으로 그 영혼의 떨림에 관한 것으로 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틈이 없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것으로는 틈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벨릭스의 태도에서 살펴봐야 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 영혼에 분명한 감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 정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결단은 늘 내일로 미루어지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욕심을 내는 문제는 언제나 틈이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속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쉽다고.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들먹이시는 것은 여기서 부자는 세상에서의 능력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그럼 힘이 없으면 힘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힘이 없으면 물론 못 들어가죠. 둘 다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쌍봉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일봉 낙타가 들어가는 것 같겠죠. 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뭘 묻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떨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부분으로 제한해놓고 하나님의 요구에 자기의 전부를 맡기진 않으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속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제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어느 부분을 바치지 않는 것보다 오늘을 바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큽니다. 오늘을 바치지 않는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열매는 오늘 땁니다. 근데 내일이라는 열매를 오늘 딴다는 것을 이것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심은 것이 내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심지 않고 내일 따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심지 않고 내일 그것도 두 배로 따겠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틀리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다 못하지만 내일 가면 그것까지 만회해서 한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심지 않은 것을 내일 두 배로 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동을 하고 있냐면 내가 심은 것이 내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린 둘을 나눠서 심는 일이 따로 있고 거두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는 일은 일로 따지면 그것 자체가 일이고 거두는 것 그것 자체가 일 이렇게 분리되어 보입니다만은 따는 것은 심지 않은 것은 따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유명한 구절도 드뭅니다. 대부분 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 33절로 끝나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시죠. 34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을 쌓지 않고는 내일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덧붙임으로써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즉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일 오늘 안 한 몫까지 쳐서 두 배로 세 배로 혹은 열 배로 갚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 않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리가 없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가 내일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내일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오늘 심지 않은 한 내일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의 결실이 없습니다. 거둘 일을 할 게 없어요. 그 오늘에 해당하는 것. 시간적으로 오늘이기도 하고 어떤 일의 부분적으로 오늘에 해당하는 그리고 전부에 해당하는 일들을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전부 우리 마음이 뭐에 붙잡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원의를 제대로 직역을 하자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 양심의 어떤 감각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이에요.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일, 돈 얻는 일은 짬이 많아요. 자주 만나요. 자주. 뭘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바울을 불러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이 거룩한 결실을 위하여 심고 가꾸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는 이해하지 마십시오. 기뻐할 것, 기도할 것, 감사할 것이 신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뒤에 밝힌 것 같이 기뻐하라 속에는 기뻐할 수 있게 하겠다. 기도하라 속에는 늘 기도에 응답하겠다. 감사하라라는 요구 속에는 감사하도록 넉넉히 주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책임이기 이전에 신자된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있죠? 기뻐하라는 항상이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고 감사하라는 범사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본문과 연결시켜 볼 때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 그리고 신앙적인 그 마음씀과 집중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 한 장면, 한 공간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이고 쉬지 말고고 범사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영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내 것만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범사나 항상 같은 그런 시간의 개념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현대교회들의 문제점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의 전 생애와 전 인격을 장악하지 못하고 사업화돼서 생활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무슨 구제활동을 한다든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사업으로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어떨 위험이 있느냐 하면 헌금을 냈다든가 무슨 일에 참여를 한 것이 다지 자기 자신이 신자로서 오늘을 그리고 매 순간을 항상 쉬지 않고 범사까지 이렇게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외된 부분이 없는 식의 신앙활동으로 자신을 몰아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론 열매가 없다 무슨 나타난 보람이 없다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기 쉽고 또 신앙행위를 이런 기쁨과 넘침과 이런 것으로만 오해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매일 있지 않습니다. 축제는 언제나 하루씩 쌓아서 어느 날 어느 그릇이 넘치는 날 한 번 하는 것을 축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동양 쪽에서는 다 추석이 큰 축제고 저쪽 남방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 북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봄부터 농사 지어서 이 가을에 드디어 먹을 것이 풍성하게 수확되기 때문이고 계절도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더두 덜두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왜 그러죠? 어느 곳에나 먹을 것이 쌓여 있고 가장 풍족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때 축제를 해요. 여러 가지 축제를 하죠. 뭐 무슨 축제를 하든지 먹을 것이 있고 아직 춥지 않으니까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쌓은 것에 1년을 쌓아온 것의 결실이요 그 결실의 넘침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축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형태에서도 이걸 우리가 뭐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테레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테레비의 광고라든가 테레비의 드라마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연예인들이라는 건 원래가 축제용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일반인들이 바쁠 때는 연예인들은 쉬고 일반인들이 여유를 가져야 연예인들이 동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무슨 사생활을 보면 밤낮 낮에는 자고 밤에 나가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저녁 시간 이후에야 뭐 술집을 가든 어딜 가든 쉬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야 연예인은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는 일이란 뭐냐면 늘 축제에 불려 다니는 거니까 그 축제라는 게 생일이 다 다르듯이 결혼 기념일이 다르듯이 축제가 있는 때마다 가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직업이 축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사생활이 건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가 하루하루를 검소와 근면으로 쌓아서 넘친 축제가 아니라 축제용으로 키워진 기능인이기 때문에 그거 외의 일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이제 손톱을 길게 기른다든가 무슨 귀에 머리보다 큰 걸 달고 다닌다든가 그렇게 하고 깍두기를 담글 순 없잖아요. 저는 손톱 빨간 거 하고 고춧가루 빨간 거 하고 혼동이 되는데 언제 그걸 하고 있겠어요. 근데 우린 그걸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저렇게 살았으면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무슨 차를 판대든가 무슨 냉장고를 판대든가 뭘 팔기 위해서 성장을 하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이쁘게. 그러니까 만두를 팔아먹어도 그땐 이 뭐 앞치마도 이렇게 손 닦은 앞치마가 아니라 멋있는 앞치마고 옷도 최고급 무슨 실크 브라우스 입고 나왔지 막 입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들 트레이닝 입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눈알이 나오죠. 쟤네들은 저렇게 살고 왜 나는 밤낮 이거 남편이 입다 버린 와이셔츠나 입고 일을 해야 되는가. 축제의 연속이라는 것이 꼭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건 검소한 생활의 결실이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우리의 검소한 신앙, 근면한 신앙, 거룩으로 가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자연적인 어떤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기 좋은 광고용, 홍보용 사업을 먼저 때려놓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우습게도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라든가 무슨 담임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라든가 담임 목사가 저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가방끈이 기냐 작으냐부터 해서 선교사를 몇 마리 키우느냐 이런 것이 비교고 실제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근면, 정직, 검소, 거룩을 얼마나 쌓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전부 뭐냐 하면 여기 예수님을 만난 어떤 청년같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뭘 안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안 해요. 오늘을 바치거나 재물을 바쳐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는 안 놓고 있어요. 그것이 물론 꼭 재물일 이유는 없습니다. 재물 위에 어떤 성깔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성깔일 수도 있고 어느 문제는 안 놓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한국교회 전반에 걸친 치명적인 신자들의 약점입니다. 교회는 일을 많이 하고 멋있고 목사도 멋있는데 신자들이 크질 않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고 신앙 인격과 성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신자들도 툭 건드리면 눈에 힘이 쫙 들어가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악랄하고 살벌하고 교활한 데 있어서 하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만은 조심을 하죠. 얼른 눈에 힘을 빼죠. 토건대로 힘이 쫙 들었다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죠. 그것만 다르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연습과 훈련과 그런 의미에서의 넘치는 결실이 교회 안에 있질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린 전부 우리의 신앙을 내일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뭐 하고 있죠? 돈을 얻을까 바라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돈을 심고 내일은 가서 영적인 것을 결실하려고 그러면 오늘 심지 않은 나무에 오늘 뿌리지 않은 씨에 어떤 나무도 자라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결실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추수된 것도 내가 가서 거둬야 됩니다. 거둬야죠. 그러나 거둘 게 없다고요.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심은 게 뭐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 사는 법 외에는 심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뭐 여러 군데서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재산을 한번 둘러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사치하십니다. 필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말이죠. 쓸데없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옛날 무슨 이조시대 때 쓰던 그 무슨 이상한 그 뭐예요. 박스들. 나무로 만든 뭐 고색 창연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갖다 놓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 뭐에 쓰는가 그랬더니 그게 요새는 없으면 사람 축에 못 든대는데. 그런 거 정말 무의미합니다. 정말 무의미해요. 그런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전부 뭐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생색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내일 되면 두 배로 거두겠다 그래요. 뭘 거둬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게다가 또 더 주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벨릭스도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남아있는데 이게 나중에 없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전에 제가 참 살벌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 살벌하게 했냐면 그때 제가 화가 나 있어서 물론 그랬죠. 근데 요새 얌전해졌어요. 많이 얌전해졌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악을 썼더니 저만 손해더라고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 별 기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을 거라고는 아는데 반응을 할 거라는 기대는 저한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우린 이미 많이 무뎌졌어요. 아주 많이 무뎌졌어요.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좀 지나면 듣는 걸 잊게 돼요. 그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냥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이야, 별거 다 해봤다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목사를 하려면 할 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5.16 지난 후에 그 실권을 잡았던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랑 종씨니까 뭐 어때 제가 권세를 많이 누렸죠. 아, 나 박씨야. 아, 그러면 다 통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강원도 지방 어디에 꿩 사냥을 나갔는데요. 남의 집 사냥개를 하나 빌려서 나갔습니다. 근데 사냥개 얼마나 그 사냥을 잘 돕는지 모릅니다. 저쪽에 꿩이 있는 줄 알면 살금살금 가서 주인 앞으로 꿩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몰아줍니다. 그럼 날라오를 때 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가갖고 괜히 좋은 총을 빌려왔는데 존 의인한테 특별히 전화해서 좋은 총 빌려와서 쐈는데 아 이게 6번을 다 헛방을 쏜 거예요. 근데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개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지가 다 쫓아버려요. 다 쏘질 못하게 해요. 지가 짖어서 다 헤쳐놓고 말을 안 들어요. 개도 그럽디다. 우리한테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한국에 있는 교회 그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신자들이 아무도 지금 영적인 걸 심고 거룩을 연습하지 않거든요. 나만이 아니라 한 번씩 그러면 찔리죠. 그러나 나가보면 금방 안 그러는데요. 뭐 옆에서 다 하네요. 그러니까 금방 내가 마음에 가졌던 떨림이 멎어요. 이게 좀 지나면 이제 이렇게 찌르는 것이 시원한 안마에 불과해지지 여러분을 바꾸게 만들질 않습니다. 이걸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이게 참 우리한테 무서운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죄인들에 관한 성경의 지적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과 방불하다는 데 대해서 놀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는 게 뭐죠? 정당한 목표, 쓸만한 목표가 없는 것, 공중에다 대고 그냥 총 쏘는 것, 그게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근데 이게 신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신자들도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요. 그 마음이 굳어진다 그래요.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뭐죠? 옳은 소리를 안 듣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감각이 없어져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대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왜 과소비가 됐느냐? 뭐 문제는 간단해요. 돈이 많아서 그렇죠. 돈이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아니,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돈 많은 건 미국 가면 금방 알아요. 미국 갱단들이 노리는 게 한국 여행자니까요. 주머니에 뭐 몇천 불씩 있으니까 돈이 많아요. 근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돈으로 뭘 해요? 전부 양탄자 갈고 커튼 갈고 침대 갈고 계속 외제죠. 그 외제가 좋아서 가네요. 비싸서 할 뿐에 돈은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이 여러분을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고 거룩한 일을 연습 못하게 하면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럼 불 질르라고요. 가위로 자르면 나중에 또 붙이게 돼요. 붙여서 쓰니까 불을 질르시라고요. 갖다 버리세요 어디다. 이번 홍수 났을 때 한꺼번에 버리셨어야죠. 여러분 자녀가 그 전자오락에 미쳐서 고민하는 분 없습니까? 저희 애도 그랬죠. 그래서 결국 나가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라고 집에다가 해줬어요. 하여튼 뭐 도무지 끝일 줄을 몰라요. 학교도 안 가고 그것만 해요. 집에서 문 잠그고. 그럼 어떻게 하죠? 버리죠. 테레비 깨고 전자오락기 부셔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걸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거 아까워서 자식 그 전자오락에 미쳐갖고 학교 안 가게 놔둘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걸 뭐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수중에 있는 돈이 못하게 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다 저기 수재위원금 하면 다 넣으십시오. 교묘하게. 그래도 거기다 들어가는 건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우리 교회가 갖지 않겠다는. 다 남 주세요. 남 주는 거 억울하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남 줘. 그러니까 가서 불 지르세요. 그래서 누가 뭐래요? 아니면 씹어 먹으시든가. 원래 뭐 상추 쌈을 싸서 먹으시든가.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가 훨씬 심각하다고요. 오늘을 놀고 있어요. 여러분이야말로 벨릭스예요. 두루실라고. 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닌 것 같으죠? 옆 사람 같으죠? 여기 이 사람이 벤릭스 같으죠? 아니,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한국교회는 경건을 연습하며 경건의 능력,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요? 개인이 이 연습을 하지 않고 이 일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실이 없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망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입니다. 돈이 많아진 겁니다.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벌거벗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합니다. 선교 헌금도 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수재의원금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주님을 만난 청년 앞에 한 얘기가 왔습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라. 재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주를 따르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오늘의 삶을 포기케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그 사람에게서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걸 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지금을 바치는 겁니다. 오늘을 바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시작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그 열매를 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몸을 산제사로 그 앞에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남들 그러지 않는 것과 비교되거나 여태껏 살아온 인생에 세상 재미에 미쳐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돌이키십시오. 바꾸십시오. 집에 가시거든 돈을 홀딱 모아서 다 불태우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책임과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쳐 없애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묻어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던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되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를 나타낸 증인으로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의 목숨과 열심과 정성을 다 바치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